사랑을 완성하는 세상. 도대체 어떤 세상이 사랑을 완성하는 세상인가? 설교 제목을 정해놓고 곰곰이 묵상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본문을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습니다. 도대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 다시 말씀으로 다시 세상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할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어야 하는가 고민해 보는 거죠. 기도해 보는 거죠. 깊이 묵상해 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이런 겁니다. 그 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세상이 바로 사랑을 완성하는 세상이다. 정의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세상. 31절에 보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신을 전제로 이웃도 그렇게 사랑하라 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 자신과 같이. 다시 말해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신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잊지 마라. 은혜를 기억하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번 좀 따라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를 한번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안아줘보세요. 이렇게 좀 꼭 한번 안아줘보세요. 네. 그리고 한번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힘들지? 예, 해보세요. 힘들지? 고생이 많다. 애썼다.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보자. 오늘 2부 때 이렇게 했더니 한 교인이 그냥 울어버리시더라고요. 예배 시간 내내 우시더라고요. 끝까지. 힘드셨던 것 같아요. 요즘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안고 그랬었다. 고생이 많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사랑을 잘 표현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 함부로 자기 자신을 대합니다. 너무 막 무시합니다. 에휴, 너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늘 인생이 그랬잖아. 늘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늘 자신감 없게 자기를 스스로 무시하고 학대하고 하는 일들을 하죠. 바라기는 여러분들 시간이 날 때마다 자신을 좀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자신을 좀 격려해 주세요. 자신을 좀 칭찬해 주세요. 너무 우리는 다른 사람도 축복하고 칭찬해 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데 나를 칭찬해 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향해서 정말 축복해 주세요. 애썼다. 수고했다. 지금도 잘하고 있어. 조금만 더 힘내보자.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렇게 자신을 향해서 좀 격려해 주고 축복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요. 너무 학대합니다. 대인관계도 원활하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무시하기 때문에,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과 자꾸 비교하면서 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삶을 모방하려고만 하고 흉내내려고만 해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면 굉장히 비참하게 처량하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비교하면서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가려고 흉내내려고 살아가다 보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이 혹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나 행동에 의해서 큰 상처를 입게 되죠. 그리고 그 상처에 대해서 우린 분노하게 되고 그리고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공격하려고 하고 나름의 분노, 우리 나름의 복수를 계획하지요. 두고 봐라. 내가 그렇게 상처 입었는데 두고 봐라. 그래서 복수하려고 하지요. 그것이 우리들의 반복된 삶의 모습이에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자꾸 비교하고 남과 비교하고 자신은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누군가가 한 말이 나한테는 그 비수같이 꽂혀서 커다란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 때문에 나는 이를 가는 거지요. 두고 봐라. 공격하려고 하고 또 복수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구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되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를 잘 알 때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람을 이해하다 보면 우리는 사랑하게 돼요. 그렇죠? 늘 여러분, 탁월한 사람만 사랑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그 사람을 이해해 보니까 아, 참 삶이 어려웠겠구나, 힘들었겠구나, 참 안 됐다, 내가 나라도 마음을 좀 모아줘야지, 나라도 더 힘을 좀 얹어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모성애가 자극을 하죠.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우린 때로는 그 사람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너 왜 그러니? 왜 그런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요, 그 사람을 이해해 보면 그 사람이 뭐가 힘든지 어려운지를 이해하다 보면 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많아요. 나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안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만 정작 나에 대해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좋은지 싫은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나를 이해할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요. 내가 나를 학대하고 무시하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그리고 남과 자꾸 비교하면서 나는 현찮은 사람으로 자꾸 취급하다 보면 결국 다른 사람도 나를 우습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축복해주고 하다 보면 다른 사람도 나를 축복해주는 거예요. 내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해 줄 때 다른 사람도 역시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해 주고 사랑해 줘요. 우리에겐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즉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를 사랑하면 자신 안에 있는 위대한 잠재력을 발견하고 끌어내는 능력을 발휘하게 돼요. 놀라운 거예요. 나를 사랑해 보세요. 나를 인정해 보세요. 나를 칭찬해 보세요. 나를 격려해 보세요. 그러면요, 숨겨져 있었던 잠재력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33절의 말씀에 보면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얘기합니다. 놀라운 거죠. 놀라운 거예요. 여기서 이 사랑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가를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랑은 이기심과 탐욕에 근거한 자기 사랑이 아니에요. 나만 사랑하는 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제가 지금 첫 번째 이야기하는 주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기심과 탐욕에 근거한 자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자기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이기심과 탐욕이 근거한 자기 사랑을 빠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하나님도 몰라봐요. 이웃도 몰라봐요. 나만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사람 어찌 되든 상관없다. 다른 사람 어떻게 뭐 힘든지 뭐 그런 관심도 없다. 그냥 나만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기심과 탐욕에 빠진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은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이 뭐냐면 하나님도 몰라보고 이웃도 몰라보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마음과 지혜와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즉 이기심과 탐욕에 빠진 근거한 자기 사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자기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는 거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그 사랑 아닙니까? 아멘. 독생자를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것이요. 독생자까지 내어주시고 기꺼이 다 내어주시면서 찢기고 상하지도록 내어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우린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아멘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게 뭐예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놀라운 거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이 사랑이에요. 죽으신 사랑,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희생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내가 나를 사랑해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나를 사랑해야죠.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엄청난 사랑, 이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왜 그 사랑을 주셨죠? 왜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사랑, 도무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사랑을 주셨을까요? 왜 주셨죠? 진짜 사랑을 받은 자가 진정한 사랑을 행할 줄 알아요. 허접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늘 삶의 자리에서 허접한 사랑만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진짜 사랑, 흉내만 내는 사랑도 아니고요. 소위 그냥 요즘 쉽게 만나서 이성 간에 만나서 헤어지고 뭐 이런 만남의 그런 어떤 소위 흔하고 흔한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희생적 사랑, 진짜 사랑을 받으면 우리는 진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자기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받은 자임을 알고 자기를 더욱 사랑할 때 사랑을 완성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다른 일을 만들 사랑을 완성해 가겠습니까? 다른 이의 사랑 관심도 없는 거죠.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해요.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30절의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야 될 대상 있죠. 우리가 영원히 사랑해야 될 대상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영원히 사랑할 뿐이에요. 변해서는 안 돼요. 바뀌어서는 안 돼요. 사람의 사랑은 바뀌기도 하더라고요. 죽고 못 살아서 결혼했지만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죽고 못 산다고 얘기하죠. 내가 죽을 맛이다. 사는 게 아니다. 뭐 얘기하잖아요. 네? 사람을 사랑은 변해요. 그렇지만 영원히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분명해요. 명확해요. 누구요? 하나님이요. 그런데요, 조금 조건이 어려워요. 마음을 다하래요. 목숨을 다하래요. 뜻을 다하래요. 힘을 다하래요. 하나만 해도 하기 힘든데 마음을 다해라. 그것만 해도 힘이 든데 거기에 목숨까지 다하래라. 거기에 뜻을 다해라. 거기에 힘을 다해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이런 거예요. 전심전력하여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적당히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간이 남으면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여유가 있으면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심전력을 다 기울여 사랑해야 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게 될 때 우리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더 사랑할 대상이 생겨질 때 우리는 불행한 삶이 되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어떤 자세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얘기해요. 어떤 자세로 사랑하라고 합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렇다면 마음, 목숨, 뜻, 힘 어떤 의미인가? 고민해 봅니다. 도대체 성경에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그냥 사랑,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마음을 다해 사랑해라 이렇게 그냥 간단히 끝내지 않고 왜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을까? 곰곰이 다시 묵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 뭐냐면 첫째,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존재와 인격의 중심이 마음이죠. 성경에서도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얘기합니다. 마음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인격, 존재의 중심이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한결같이 사랑해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떤 때는 사랑하고 어떤 때는 사랑하지 않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이들과 같이 그렇게 틱 돌아서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한결같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목숨을 다하고 얘기해요.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죠. 생명.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생명을 빼앗기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다른 거 다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해도 생명을 빼앗기면 하나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목숨을 다하고라고 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듯 사랑하라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듯 사랑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뜻을 다하고 얘기합니다. 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인간의 지성과 기질과 마음가짐의 중심을 이루는 것이 뜻입니다. 뜻. 뜻이 정해져야 사람이 거기에 집중하게 되잖아요. 거기에 힘을 싣고 에너지를 싣고 물질도 심고 그래서 달려가잖아요. 뜻을 정하는 거. 그 뜻을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뜻을 정할 때 움직이게 되잖아요. 그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그만큼 뜻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른 데 뜻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오로지. 다른 데 뜻을 두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네 번째, 힘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여기서 힘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전인적인 역량, 인간이 쏟아낼 수 있는 역량이 뭐예요? 힘이에요, 힘. 힘. 사람은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힘이 없으면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힘.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쏟아낼 수 있는 전인적인 역량. 그것이 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다해서 힘 닿는 대로 사랑해라 이거예요. 힘 닿는 대로 사랑해라. 힘껏 사랑해라. 힘껏 사랑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축복을 받게 될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떤 축복을 받게 되냐면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돼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친해지는 거죠.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면 내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들이 사라져요. 뿐만 아니라 메마른 심령에 사랑의 샘이 막 솟아나요. 막 솟아나요.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도무지 맛볼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과 멀어져서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의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살리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근본적으로 살립니다. 거기에 만족과 기쁨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우리는 모든 것에서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을 완성하는 세상은 바로 전심전력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혹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혹 하는 일들이 제대로 일들이 풀려지지 않으십니까? 혹 외로우십니까? 예전과 같지 않고 자꾸자꾸 의욕이 떨어지십니까? 혹 고독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고백을 해보십시오. 한번 이 고백을 하세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지치고 낙심이 될 때일수록 절망이 될 때일수록 자꾸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을 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다윗도 힘들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에 있어서 대단히 비참한 때가 있었습니다. 완전히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의 18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방패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길잡이가 되어주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위로자가 되시는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엘버트 슈바이처는 인간에게 행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에게 행복을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something to do, 할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 일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something to hope, 바라는 것이 있어야 돼요. 뭔가 바라는 게 희망이 있어야죠.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행복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something to love,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된대요. 사랑할 대상. 이 세 가지 조건만 갖추시면 행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대단한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할 일이 있습니다.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들이 있습니다. 또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목표가 있습니다. 비전이 있습니다. 또한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끝까지 그 사랑 변치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는 세상 만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입니다.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 31절에 보면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와 이웃을 사랑할 때의 조건이 다릅니다. 그냥 대충 보면 이런 거 발견 못합니다. 제대로 한번 보면 하나님을 사랑할 때와 이웃을 사랑할 때의 조건이 달라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마음, 목숨, 뜻, 힘을 다하여 무제한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온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러나 둘째 계명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웃 사랑하는 데 있어서 더도 덜도 아닌 너 자신만큼만 사랑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되 목사님 이웃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아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만큼만 사랑하십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상숭배가 되는 거예요. 우상숭배가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 어디 있습니까? 부모라면 당연히 마땅히 자식을 사랑합니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씁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합니다. 혹 자식이 아프면 대신 아파주고 싶은 심정이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식을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제한을 두시는 거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해라. 다 전심전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웃은 너만큼만 사랑해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꿈꿉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잘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 잘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선교 지향적인 교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함께 모여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충전하고 회복되고 또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잘 살아야 합니다. 그 믿음대로 그 말씀대로 잘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선교 지향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종착역은 언제나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이웃이요. 이웃입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는 것이 옳으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할 대상으로 정의하면 좋습니다. 이웃이 어떤 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우리 양정교회는 선교 지향적인 교회를 꿈꾸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 사랑으로 세상에 나아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해봅니다.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요한도 동일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랑한 만큼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아갈 세상이 사랑이 메말라가는 세상이고 자꾸자꾸 쾌락이 되는 쾌락이 가득한 세상이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큼 나아가서 사랑을 하면 세상은 바뀌는 거예요.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끝으로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라고 하는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세상엔 사랑받지 않고 살 만큼 부유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사랑을 줄 만큼 여유는 있고 누구나 사랑을 받을 만큼 빈자리는 항상 남아있습니다. 사랑은 주면 줄수록 샘물처럼 솟아나고 사랑은 받으면 받을수록 강물처럼 흘러넘칩니다. 사랑은 적어서 무익한 것이 없고 사랑은 많아서 불편한 것이 없으며 사랑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만들고 사랑은 보이는 것의 소중함을 알게 만듭니다. 사랑은 주는 기쁨을 누리게 하며 사랑은 받는 설렘을 간직하게 하고 사랑은 기다림을 지루함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사랑하면 아픔은 있지만 아픔의 늪에 빠지지 않고 사랑하면 슬픔은 있지만 슬픔의 수렁에 빠지지 주저앉지 않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받기에 집착하지 않으며 주기에 익숙하며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혹독한 배반도 이겨냅니다. 서로 애틋하게 여기고 아끼며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사랑하고 사랑받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와, 이제부터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랑을 완성하는 세상 만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사랑을 완성하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알았습니다. 세상은 사랑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곳곳마다 냉랭함이 가득하고 탄식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양정교회가 중심이 되어 사랑을 완성하는 세상을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먼저는 자신의 존재감을 상실한 채 남과 비교함이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증오, 염려와 두려움을 덮고 메마른 심령에 샘이 솟아나게 함으로 세상에서 도무지 맛볼 수 없는 참된 기쁨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야 할 대상인 이웃을 사랑함으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